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원래 하나님 주변에 에덴 동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모두가 소경이고 죄인인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어남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내 자신의 스스로의 선악을 가지고 내가 한번 행사해 보겠다 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선악을 내 별도로 하나님과 선과는 다른 나의 선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선언인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미 어떤 상태냐면은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기 선, 하나님의 선이 아닌 자기 선으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면 갈 때가 되면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막상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정도 이루고 장사도 하고 하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아둥바둥 삶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겪게 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힘들지만은 때로는 어떤 기쁨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인 것이고 우리 전국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시면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이 땅에 남아 있으려고 해도 전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서는 이제 이 땅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이대로 가만 놔두면은 이대로 살다가 모두 이렇게 심판받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심판받기로 운명 지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인데 이대로 놔두면 우리 모든 인생은 정말 힘들게 살다가 또 나중에 또 심판까지 받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지금 그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우리들 또 심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것도 힘들게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그 세상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마당에서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가 와서 나 돈 없는데 돈 주는 예수, 그죠? 병 들었는데 병 고쳐주는 예수, 또 내가 가정관계가 뭐 화평하지 못한데 그 가정을 화평케 하는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를 기대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뭘 받고자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가 뭘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그것도 보통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를 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무엇이냐면 나 예수 믿고 예수로부터 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자 구원받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뭐 화목하게 하고 뭐 이웃과 화목하게 하고 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눈을 떠야 되고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왔던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 구원 아니고 그 구원 난 모르겠고 나에게 구원 주려면 돈 주고 내 건강 주고 내 자식들 잘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 조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예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준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살다가 결국 죽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안 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때 예수를 순순하게 아이 그래요. 내 새 것 주세요. 새 생명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내가 예수 그동안 잘못 믿었네. 세월을 허송세월 하면서 내가 헛되게 예수 믿었네 생각하고 예수를 버리고 에이 내가 힘써서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만 우리를 참다운 구원을 주러 왔지만 참다운 구원을 알지 못한 우리들로부터 종국에 가서는 그 예수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기준은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선의 기준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예수는 그것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죽어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이 부분은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종국적으로 다 버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다 예수의 말씀을 버리면.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인도받고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들어온 사람들은 그 예수에 의해서 죽고 다시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에서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했다가도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예수께서 예언으로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얘기가 예언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부인했을 때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거 내가 돌이켜야 내가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했을 때마다 너 왜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야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애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는 자체의 의미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대로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그것이 내 의지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의 인도 안 맞아서 예수를 부인한 때가 와도 이미 들었던 말씀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전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면 그건 죽는 삶인 것이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생각이 여러분 안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그 세상에 죽고 먹고 죽을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먹고 여러 살 동안 다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전에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유가 알아서 부인합니까? 몰라서 부인합니까? 몰라서 부인하는 거죠. 몰라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난 예수를 알고 예수 열심히 믿고 있어. 자유교에서 특별히 예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잘하는 부분은 예수를 알겠죠. 그렇지만 더 잘해야 될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를 아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울한테 이런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안다고 하는 그 교만함, 이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자기 자신에 다가올 때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여러분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바울이 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만 우선 보게 될 것인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죠. 이 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놓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도 같이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생기게 한 그런 모습을 제공한 그 제공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죠.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주제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 또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내가 전도하면서 여러 이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당한 고난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네들은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생고생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느냐,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라고는 기억하는데 그러면 사도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사도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을 나열한 것은 내가 고난받는 것은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증거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내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네들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노릇하기 위해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너네가 여기에 교만한 마음을 가져도 되겠느냐? 이거 깨우쳐서 너 교만한 마음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기를 바라야지. 이런 의도로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생명을 계속해서 너에게 전파하고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고난에 빠뜨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의 미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고난, 자기 고난을 나열한 것은 동정을 사가지고 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방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네들 왕노릇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야, 이것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정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깨닫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시는데 내가 뭐 누구한테, 바울한테 뭘 동정을 베풉니까? 동정을 베풀려고 바울의 말씀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상 바울이 자기 고난을 외부에서 뭐 에베소 교회에서 고난 받았다, 아니면 저쪽 그리스 아덴에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뭐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지, 그러면 이쪽 고린도 교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 자기가 받은 고난은 헐벗고 굶주렸다,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전부 육신적인 고난도 물론 거기에 바탕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고난이어야 그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에서 구원 받으려면 예수의 십자가를 담보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예수 십자가에 밀어 넣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예수의 저 십자가에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얘기는 육신적인 고난을 놓고 고린도 교인들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인 고난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쪽 딴 지방에서 고난받은 것을 왜 나한테 얘기해? 고린도 교인들은 왜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 직접 바울을 때렸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할지는 몰라도, 지금 이 딴 데서 고난을 받은 것을 여기서 이 육신적인 고난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적용시킨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적 고난. 바울은 바로 이 시간까지 주리고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주리고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자신이 주리고 목마른 것이 고린도 교인하고 직접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 나는 주리고 목마르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편지 내에 바울이 주리고 목마른 이유가 들어있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리고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예수 주리고 목마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서로 분파를 이루어서 분쟁하고 서로 교만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놓고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리고 목마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나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주리고 목마른 상태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 오지 않았을 때 나는 주리고 목마르고 갈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줄인 거하고 목마른 거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떡과 포도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둘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르고 줄이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생명의 말씀 없을 때 목마르고 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양식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그의 양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화, 새롭게 변화되어서 죽은 부분이 살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저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우물가 여인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실 텐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변화를 받았죠. 변화를 받았을 때 제자들이 식사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식사하십시오 하고 육신의 양식을 드렸더니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먹을 양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양식을, 예수의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밖에 알지 못하니까 누가 다른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느냐 이렇게 의문이 있어서 질문했던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4절까지 여기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 예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믿었던 그 연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는 이 세상에서 저쪽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를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이 세상을 옮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고 물길러 다니는 그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서 말씀을 해서 온전히 변화를 받으면 나가서 물동이 버리고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희 양식이 되는 거죠. 그때 완전히 양식이 되는 것이고 지금 조금씩 자라는 것도 저희 양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한 자의 말씀을 듣죠.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예전에 어떤 분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집에서 물 항아리 들고 물 길어다가 식기 세척하는 것을 그냥 평생 하려다가 돌아가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물 항아리 집어 던져버리고 이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자라난 부분에 있어서 저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분을 봤을 때 저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자라난 그 양식을 제가 취해서 제가 힘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의 양식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라나고 잘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된다, 생명을 전한 자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바울은 너네들 분파 짓지 말고 서로 교만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이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그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하고, 결국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바울파가 높으냐 아니면 아볼로파가 더 세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바울로 봐서는 줄이고 목마르겠죠. 이들을 볼 때 정말 이들이 제대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것을 토해내고 그냥 지들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양식을 먹고 있으니까 이들을 봤을 때 그 바울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는 자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거절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볼 때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울의 소원은,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니까 그들을 계속 양식으로 삼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들을 양식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 양식 삼아서 이들을 어떻게 먹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울의 양식이 되게 되면 이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의 먹이가 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양식과 음료로 먹기를 원하죠.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에서 먹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양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 예수와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줄이고 목마르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너네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지금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1절인데 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반부 받고 이제 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제 헐벗고 매마르고 정처가 없다, 이게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튼 뭐 특별히 다른 의미가 아니라, 헐벗었다는 얘기는 바울이 입은 옷이 벗겨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입은 옷은 뭡니까? 성경에서 옷은 뭐라고 그랬죠? 의로움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선행을 해서 입은 나의 의로움의 옷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이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의 의로움의 옷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옷 입혀주는 옷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 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옷을 예를 들어서 누구의 고린도 교인들한테 주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옷을 내팽개 치는 것이죠. 나 이런 의 싫고 내가 먼저 왕로로 타는 이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이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은 옷을 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옷이 내팽개쳐지게 되는 것이고 나 안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바울이 옷이 벗겨지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벗겨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옷이 필요 없는 옷이라고 벗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바울은 여러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말씀을 거절한다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그걸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뭐 말씀 전한 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물리적으로 때렸다는 그런 기록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매맞았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매맞았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바울의 옷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말씀을 버리고 쳐서 땅에 내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바울의 말씀을 때려 눕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옷을 벗겼다 또는 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헐벗고 매맞으며 또 정처가 없다. 바울은 정처가 없다니까 여기저기 선교여행 다니면서 집 없이 아파트 없이 거주지가 주거부정이었다 뭐 이런 의도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우리 바울 사도를 좀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유도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처가 없다는 얘기는 정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울의 말씀이 그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원하는데 이들이 거절하고 바울의 말이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말이 자리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인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처 없다는 얘기는 바로 바울의 말씀이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부는 받아들인 부분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정착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누구와 안에 거하고자 원하냐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기를 원하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예수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정처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바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들은 바울과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예수와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예수나 바울을 보게 되면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말씀이 안에 있어야 예수를 죽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정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긴 세월에 걸쳐서 예수의 인도함 받아서 긴 세월에 걸쳐서 여러분 안에 정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말로만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체면인 것이고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될 수가 없고 예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같은 내용 유사한 내용을 얘기하죠.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건 거처가 없다고, 정처가 없고 거처가 없다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와 원수가 안 되고, 자리가 안 잡은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계속 예수와 원수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유대인들만 뭐 예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예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물론 자기는 예수한테 허락했다고 하지만은 그 허락이라는 것이 속임수로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결국은 예수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적하다가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예수를 원수가 아닌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 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아야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뜻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어긋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는 여러분에도 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한마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붙잡아놓고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 말씀이 여러분의 자리를 잡으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맞는데 그거 제거하고 이 말 틀린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고 여러분들 교만하면 죽는다고 해서 교만은 그걸 지적하고 교만을 여러분 밖으로 내몰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것 뺏기면 내가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난 굉장히 낮아지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착된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남이 없는 거죠. 그걸 거절하게 된다면. 자, 아무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내 안에서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거할 것이 거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말씀을 거절한 이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 아닌가. 뭐 때리고 옷 벗기고 정처가 없게 떠돌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11절 다시 한번 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시 대비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대비할 것인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끼리 분당 지어서 서로 교만하게 좀 싸우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너네가 나를 배고프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나를 때리고 헐벗고 정처가 없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니까 너무 덤터기 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도하게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실상 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죠. 영적인 세상에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때 벌어지는 영적 세상에서 일들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고 내가 안 때렸다 이것만 갖고 있는데, 때린다는 의미가 뭔지도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때린다는 의미가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우리 보고 너네들 전부 다 죽은 자야, 결국 다 지금 사는 것이 좀 죽은 자가 사는 거야, 잠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뭐 대충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현실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지금 죽는다고 표현하는 건 너무, 내가 왜 죽어? 죽는다고 표현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 영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못 보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하다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게 맞는 것인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아직 무감각한,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즉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난 배고프고 목마르고 매맞고 헐벗고 또 정지 없이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봤는데, 자, 등울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양과 염소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심판 때에 왼편에는 염소떼를 놓고 우편에는 양떼를 놓으면서 양떼는 이제 한 천국을 상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염소떼는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실 것입니다. 자, 이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읽으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고난을, 바울이 얘기한 고난하고 서로 이 매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한 얘기 다 나오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주릴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대할 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예수한테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신이 예수를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책망해도 여러분의 어떤 거기서 변명을 내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자기 자신이 오르니까 내가 이렇게 피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자기가 옳다함에 잠자면서 예수 믿는 일을 계속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잠자다 일어나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자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동안 예수를 핍박했고 이런 때 뭐 안 알아봤고 이런 때 거절했고 이런 것도 전부 깨닫고 회개하게 될 텐데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그걸 우기면서 계속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예수 믿게 된다면 그건 이런 현장이 벌어진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심판받을 때 전 여러분들에게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알고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이렇게 내가 지옥 갈 일을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분이 예수예요. 사도바울과 같이 말이 어눌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가 나오면 어차피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고 하찮게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 믿는다고 다 엎드려 경배하죠.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온 지극히 작은 자로 온 예수, 육신을 입고 온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봤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거절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증거를 대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고 사는 것은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고 안 가고는 거기서 결정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바울의 얘기를 듣고 깨우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뭐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영벌에 들어간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냐? 아이고 너 몰랐으면 너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회가 지금 기회가 지금 살 기회가 지금 여기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놓치면 내일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받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아, 나 거절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다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적받았을 때 금방 여러분들이 돌이킵니까? 돌이키고 싶어도 안 돌이켜지죠? 안 돌이켜지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까지 지적해도 또 그것까지 또 여러분들은 또 거기도 핑계대고 또 시간 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심판 때 내가 몰랐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명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내가 그동안 정말 입핑계 접핑계 되면서 그냥 시간만 끌었네 하는 그런 깨우침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직 짧고 대충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은 건지 깨닫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전부 자기 안에 있는 그 원수가 괴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자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달았으면 이미 깨닫다는 건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이 기회를 모면 책망받은 것을 안 고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괴계가 다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정말 여기서 지적받은 걸 딱 알고 명확하게 직시하고 그래서 고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왜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덮고 지나가고 했으니까 이렇게 긴 세월 지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열매는 자기 자신이 추수해야 된다. 그 열매는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지옥 가지 않으려면 지금 지옥 가지 않을 일을 해야 지옥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몰라서 못했어요. 이런 건 예수의 말씀 앞에서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듣고 깨달으라고 이해할 만큼 계속 얘기를 해 나가셨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지옥 가고 싶어서 혹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막 살아서 그런 것이지 제대로 정신 차리면 이 말씀을 놓칠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내가 따라 나서야 되고 내가 따라 나서야 되는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바울은 이 시간까지 주리고 목마르고 정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달아서 분파 만들어서 분쟁하는 것을 그치게 된다면은 바울은 이제 줄인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마른 것이 없어지고 정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처를 이제 정한 것입니다. 거할 것을 정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바울의 얘기 다 들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이 지적받고 이거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픈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는 본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다 죽자 이런 내 안에 있는 원수가 그렇게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원수를 이길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거기 노예가 되어서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밖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인데 그것마저도 그 시대 생명의 말씀이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바울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이고 배고픔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제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주어질 텐데 그때 우리들은 말씀의 빛을 받고 조명을 받고 그때 깨우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사도들 배를 배고프지 않게 하고 그를 학대하지 않는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개라는 것 또는 깨우친다는 것은 깨우치는 어떤 여러분의 깨우치는 행동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죠. 깨우침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딱 눈 떠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마음이 있으면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고 싶으니까 계속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고자 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이제 깨어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소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